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중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선포가 나왔고 그 위에 5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 받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7장과 다음 장인 8장, 두 장에 걸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때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내용이 왜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읽으면 다알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 혹은 법이 있는데 법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이 결혼 관계로 예를 들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 이건 결혼한 여자죠.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면 서로 간의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살아있을 때, 그래서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매여 있을 때에, 그때까지만 그런 관계로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자유하는 몸이 된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 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고 결혼을 또 다시 재혼을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죽으면 뭐 끝까지 혼자 지내지 뭐 그걸 또 재혼을 하고 그래. 이런 의식들을 좀 많이 갖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아니면 본인이 뭐 어쩌건 그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없이 그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도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남편과 마찬가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재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시집을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이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관계였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 영광스럽게 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적인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도대체 왜 설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는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다, 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점 부분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관련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쭉 나온다고요. 여지껏 했던 설명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내용을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한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치 않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건 없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를 범해서 그냥 죄인.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죄를 범해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그럼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다음에 율법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할 방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해야지. 그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이것도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거나 없애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방법을 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이런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럼 율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이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으나 사나 율법이랑 같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큰 은혜였던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 말고는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부둥켜 안고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서 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 이건 죄야, 이걸 깨닫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율법대로 안 살고 성령의 법대로 살게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 말고는 죄를 깨닫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죽으나 사나 붙잡고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 말고도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율법 이외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율법 이외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율법 이외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아타야죠.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여지껏 살았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신랑이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어떠했느냐? 율법이 가장 큰 은혜였다. 율법 말고는 죄의 문제를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100%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는 틀니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역시 이빨이 아팠습니다. 이빨이 아프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잇몸이 약하면 이를 쓰기가 어려웠죠.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틀니가 있건 아니면 임플란트가 있건 그거 상관없이 이빨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 틀니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틀니를 한번 끼면서 이런 신천지가 열리다니 음식을 씹어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틀니가 정말 큰 은혜였던 거예요. 이 틀니가 말하자면 이 율법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플 때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게끔 틀니를 주셨는데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요즘은 또 다른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임플란트가 생기고 다른 방법으로 틀니를 대체할 것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든 다른 방법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틀니를 낀 채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틀니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빨 아픈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틀니가 나오기 전에 원래 잇몸은 이빨은 아팠어요. 조선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아팠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원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시면서 더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율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자. 그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은혜 받는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걸 놔두고 무엇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본문에서 이야기하진 않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신 성령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놀랍도록 충만한 성령의 은혜들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율법 영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죽임당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함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 하루 행하는 동안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